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힐루세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윗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은 세바의 반란을 기록한 뒤에 다윗 시대에 누가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나라를 섬겼는지, 또 다윗을 섬겼는지, 다윗 시대 신복들, 또 신하들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어찌 보면 조금 낯선 그런 직책과 이름들이 쭉 나오죠.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볼게요. 23절에 보면 처음에 요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사실 요압은 다윗 초기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드나들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거죠. 다만 앞에 나왔던 사건을 보면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의 뒤를 잇는 군대 장관으로 삼기를 원했는데 요압이 그를 살해해버렸죠. 그래서 뭐 중요한 뒤에 나오는 어떤 도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등장합니다. 그렛사람,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군대 정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온 것이고요. 그 뒤에 24절에 보면 아도람이 감역관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역관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는 감독한다, 역자는 노역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부리고 일을 시키고 뭐 성을 짓거나 성벽을 쌓거나 이런 노동을 하게 했죠. 이게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도람이 감역관이 되었는데 이 아도람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도 일을 다 했고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감역관이었습니다. 이 아도람은 최후는 별로 좋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백성들을 일을 너무 많이 시켰죠.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해서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우리 노역을 좀 줄여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에게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고 남쪽 유다에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감역관이었던 아도람을 북쪽 지역에 보냈다가 백성들이 화가 나서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우리를 죽도록 일만 시키고 이렇게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다윗 시대에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 뒤에 보시면 24절 뒷부분에 힐루세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 사관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지껏은 구전으로, 입으로, 소식으로만 나라 역사가 전해졌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글자를 통해서 문자화해서 역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일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뭐 사실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문명국가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윗 시대 이전에도 바벨론이나 애굽 등에서는 사관이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스와는 서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서기관은 공식적인 문서를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윗 시대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훗날로 넘어가면 서기관이 하는 중요한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소펠이라고 하고요. 이 서기관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단순히 글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학사라고 표현도 하죠. 그래서 이런 서기관도 직분이 있었고요. 25절 끝에 보면 독과 아비아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맨 끝에 보면 26절에 야일 사람 이라, 이분은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신들이 많이 되었겠죠. 네, 여기에는 독특하게 한 분만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게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비교해 볼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 시대의 대신들과 관련된 내용은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요.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문맥과 시대가 일단 다르죠. 사무엘하 8장은 어떤 시대냐면 다윗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남쪽 유다에서 왕이 되었죠. 그 후에 북쪽 이스라엘까지 통치하는 왕이 되었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정복해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는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제국을 이룬 다음에 다윗의 수하에 어떤 신하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사업까지 모든 내용이 일단은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신하들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반면 지금은 어떠하냐. 20장은 두 번에 걸친 반란이 진압이 되었죠. 압살롬 반란이 진압이 되었고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위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달라요. 8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정말 기분 좋고 감사할 때 형통하고 부경화를 누릴 때 누가 신하였는지가 나온 거고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런 반란이 다 종료가 된 다음에 누가 나라를 섬겼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은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무언가 중요한 사건이 끝난 다음에 뭔가 하여튼 하나의 단락이 끝맺고 일단락된 다음에 누가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사무엘하 8장에 나왔던 내용과 지금 20장에 나오는 이 대신들의 이름은 어떠하냐. 우리가 사실 8장 내용을 옆에다 두고 지금 보고 있는 20장 내용도 옆에다 두고 이렇게 딱 견져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앞에 나왔던 내용이나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앞에 있었던 직책들 지금 있는 거고요. 앞에서 맡았던 사람들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 그 직책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잖아요. 반란이 두 번이나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란 등과 관련해서 새로운 조직이나 체제를 만들지는 않았던 거죠. 이건 뒷부분에 가서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바람직한 모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볼 것이냐 이게 과연 적절하게 처리한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튼 앞에 시대가 너무 좋을 때 그때나 지금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공통점이면서 특징입니다. 다만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점의 차이가 있냐면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던 감역관, 그러니까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이죠. 이 감역관이 앞에 사무엘하 8장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백성들을 주먹구구식으로 데려다가 일을 부렸다면 지금은 조금 더 체계를 갖추어서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맨 끝에 나오는 26절 내용입니다. 26절을 보면 야일 사람 이다, 이라가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부분 사무엘하 8장에서는 대신들이 누구였다고 기록하냐면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좀 중요한 차이죠. 왜냐하면 8장에서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도 살아있었고요.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들에게 중요한 직분을 맡겨서 그들이 왕자이면서 나라를 섬기는 대신들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8장 이후에 암논이 죽죠.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을 반란 일으켜서 압살롬도 죽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 가문 안에서 친척들이나 특별히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걸 실제로 감당할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형제들이 그 모양이 되었으니까 다른 형제들도 아마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대신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보면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이었던 기맘을 보내잖아요. 좀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윗에게 대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마 예루살렘에 같이 머물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뭐 다른 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다윗 시대의 어떠한 체제, 어떠한 조직, 그리고 누가 신하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나라가 어떤 체제를 갖추어야 되는가, 어떠한 조직을 갖추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명령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큰 틀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구체적인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과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각각 적절하게 지혜롭게 행동하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나라와 어떤 시대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의 그런 조직과 체제를 갖추는 그런 나라와 시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나라와 시대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각자 알아서, 각자의 시대와 나라가 알아서 결정하고 알아서 책임을 지면 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속적인 일에 있어서,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이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조직과 체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윗은 두 번이나 반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거나 아니면 뭐 용서해 주거나 혹은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거나 칭찬해 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록만 놓고 보면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요압 같은 경우에 제멋대로 행동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든 그 요압이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벌을 내리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요압이 제멋대로 행동할 겁니다. 또 요압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윗이 과연 지혜롭게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할 수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태평성대일 때 갖고 있던 나라의 조직과 지금 반란이 두 번이나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지경 속에서 과연 조직이 똑같아야 되는가?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후속 조치를 어떤 것을 취했는가? 이걸 보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이 반란이 진압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용서해주고요. 어떻게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했죠. 특별히 누군가에게 직분을 맡기거나 아니면 특별히 군대장관을 세우거나 이럴 때에 대저편에 있던 사람들도 어떻게든 중용을 해서 같이 어우러져서 직분을 맡게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건 다윗이 개인적으로 했던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떻게든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조직이나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거나 이런 일들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와 어려울 때, 형통할 때와 무언가가 많이 힘들 때 어떻게 갖고 있는 조직이 이렇게 똑같을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이게 과연 합당한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세상적인 지혜에 있어서 지혜가 있는 사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 능숙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이나 체제를 갖추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둔하거나 어리석은 측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에게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연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가면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뭐 제가 너무 다윗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지혜로운데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데 도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을 이렇게밖에 처리를 못했을까? 그 뒤에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보면 아, 이런 부분을 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좀 지혜로웠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무엇을 하나요? 식단을 조절하죠. 식단을 새로 꾸미잖아요. 몸이 건강하던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운동해야 될지 운동 계획표를 세우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무언가 여지껏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어떻게든 조직과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모든 피해와 어려움은 고스란히 다윗 자신과 백성들이 당해야 합니다. 이게 참 좋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100%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는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뭔가 바뀌는 모습, 변하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가. 이건 어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과거와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좀 비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을 때와 적을 때, 건강할 때와 건강을 잃었을 때, 모든 형편이 좋을 때와 좋지 못할 때,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었을 때와 나라가 힘들어서 쪼그라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적절하게 처신하고 준비하는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 또 주님을 향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세상적인 지혜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일들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선교사님들 사역도 그렇고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사역하는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그렇고요,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롭게 잘 행동할 수 있는 길들도 열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돕는 손길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함께 헌신하며 노력하여서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돌보았던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홀로 모든 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그러나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났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그리고 과거와 똑같은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이런 부분을 살펴보며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도 주님 잘 돌아볼 수 있게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바뀌었음에도 과거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고집스럽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게 하시고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되 또한 동시에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또한 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